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마중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중식구들이 우리 목소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몇 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네. 가끔은 진짜 누가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바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정말 그 금대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이 땅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교회 공의회의 결정이 네. 발표되고 형제로 여기기로 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지침을 주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양육하는 네.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서로 끈끈했어요. 왜냐하면 네. 바울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바나바가 네. 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세워주고 네. 그가 가진 지도력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가 진실하게 회복됐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네.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수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부른다면 바나바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를 배신하거나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동역의 현장에서 네. 그래서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성장하고 정말 선교의 기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15장의 36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송희 자매님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떨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네.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행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됨이 하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네. 말씀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가 움직여가고 있고 한 마음과 한 뜻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합니다. 누구 편을 드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편.
맞습니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그 재판장에서 바울의 변호사, 바나바의 변호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네. 맞았을까요?
제가 바울 편에 쓴다면 네. 너무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중요한. 되는 거가 중요한데 마가처럼 가다가 책임감도 없이 돌아가는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려면 마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저는 여기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반대편 바나바 편을 한번 들어보시죠.
바나바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바울, 당신 전에 기억 안 나? 당신 전에 예수님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찾아다니며 괴롭혔어. 마가 그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바울이 입을 다물잖아요.
이게 간극이 너무 먼 거예요.
네.
그렇죠. 바나바는 품어주고 데려가고 싶고 바울도 품었는데 마가를 못 품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데려갈 수 없다. 너무 바울 같아요.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규정하지 않으시고
네.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가게 하시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마치 나무가 가지가 없이 위로만 솟구쳐 올라가지 않고 가지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뻗어서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네. 균형이 잡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는 바나바의 일을 하게 하시고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게 하셔서
네.
구브로에 바나바가 인도되어서 바나바의 그 고향섬 구브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바나바 네. 행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행전에는 그 구브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바나바는 그 땅에서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죠.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기록해 네.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브로 섬 안에 머무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네.
거기에 뿌리 내려야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씨앗은 날아가서 앞으로 전해져야 하잖아요. 민들레올씨처럼.
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또 바울은 유럽의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바울은 내가 이방의 왕들과 이방 땅에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네.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바울의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죠.
아니다.
우리는
네.
누가 맞아 누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지만
네. 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네.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가
네.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네.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실 것이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력과 북력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네.
이 땅에서는 남쪽의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시고 북녘 땅에는 우리 마중 식구들처럼 지하에서 정말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일이라면
네.
어쩌면 이 분단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둘을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바나바와 바울 둘 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은 마가인 것 같아요.
네.
마가는 부끄럽죠. 네. 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대한 존경받는 스승들이 갈라졌어요.
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맴돌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그와 함께 있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가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마가한테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볼 때 마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못한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의 무책임함과 넘어짐과 또 이 분열과 교회의 분열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 앞으로 나아갔던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맞아요.
우리가 무책임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끝난 것 같은데 바나바와 바울처럼은 안 돼도 마가처럼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마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이 말년에 마가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뜻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이게 너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나 또 완전히 이방인은 아닌 그 중간에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갈 때 또 유대인들에게 갈 때 언제나 늘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동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의 모양이 혼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문
그리고 최고의 학벌, 최고의 미모,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동역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혼혈이었던 그 공동체의 경계 끝에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한 건지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뒤엎는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어서 나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과 손잡고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아들로 자신의 모든 마지막 순간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모두 느끼죠. 실제로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전파합니다. 이들의 갔던 여정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두니아, 무시아 계속해서 나오는 도시들을 지도로 찍어보면 사도 바울에 갔던 여정들이 대도시, 뭐 아주 유명한 도시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산골짜기의 굉장히 작은 도시, 도시도 아니에요. 시골 네. 마을. 이런 당시에 도저히 찾아지지도 않는 시골 마을로 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보도 그냥 직선 코스가 아니라 정말 굽이굽이굽이 이 도시를 왜 갔지? 라고 질문할 만큼 왜 갔을까요?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 한 영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계곡을 지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볼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 산골짜기에 있는 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굽이굽이 갔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효율적이고 영향력을 맞아. 끼칠 수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 한 영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에 아주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뺑뺑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던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행보를 바꾸십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여정은 아시아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랬으면 아마 유럽보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역사가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이 방향을 트십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바나바랑 헤어져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길을 다 막으시는 것 같고 도저히 갈 바가 보이지 않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혹시 송희자매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20년도에 하나님이 선교를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1월 말쯤에서 그걸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고 저도 작년에 선교지에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작은 사고가 있어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르구나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제일 그랬던 거는 한 20년 정도 기도회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도무지 기도회에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보니까 뭘 하면 꾸준히 한 길을 가야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고집이 내 안에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때 되게 이렇게 죄책감?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뭐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멈추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네.
각자에게 그 부르심이 있어서 누구는 뭐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주는 걸 하고 또 누구는 정말 어려운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걸 하고
네.
누구는 탈북민 교회를 세우는 걸 돕고 그러니까 저는 제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을 잘하네 하면서 같이 기도를 뒤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그 길을 바꾸셨구나가 몇 년 지난 후에야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네.
네.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아, 근데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또 기뻐하실 거야. 그게 네, 그게 있어서 그게 사실은 멈추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고집인데 그거 알게 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바울도 딱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그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고 마게도니아를 받은 게 아니라
네.
그 무시아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 옆에 도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비두니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못 가게 하시니까 좀 시간이 있다가 가야 되나 하고 그 옆 도시에 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가
마게도니아로 아니,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의 고민과 고뇌가 다 느껴져요.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길이 안 열리니까 좀 기다리려나 보다. 그
네.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보이죠.
네.
되게 고마웠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흩으시고 각자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네.
우리 기도 모임이 흩어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네.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흩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네.
오르시다.
오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많이 오르시다.
아멘. 아, 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중 식구들 지금 우리의 이 70년, 80년이 다 돼가는 분단의 역사 어쩌면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던 길을 더 열심히 가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또 누구는 마가를 같이 가자고 하고 누구는 마가를 떼어놓고 가야 한다고 할 때 아, 너 일 중심이야? 너 사람 중심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다고 하는 하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서서 아, 내가 주님을 신뢰해드리지 못했구나. 주님만이 옳으신데 주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 드려야지 그런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신 곳에 아버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돕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 열심을 내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잠잠히 여호와 앞에 기다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원대로 되는 줄 보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마중 식구들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일상 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기도 응답 잘 못 받았나, 아니면 내가 앞서갔나 계속 자책하거나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거나 시선을 바꾸지 않고 계속 주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가도록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시작부터 마침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말이 많고 우리의 판단이 많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취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순종하기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여 망설였던 그 걸음걸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사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티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향이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사라자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건 없고요. 정말 항상 일상적으로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향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 친구들과 형제들과 언니들과 함께 모임 자리를 가졌는데요.
네.
같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다 잘 보내려고 기도 모임까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군요.
네.
네, 또 각자만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가에 따라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또 세례로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또 전도 여행 중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던 마가를 통해 고난의 서신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록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서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원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목사님?
네, 맞아요. 제가 종종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죠. 복음서를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사람들, 원독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도 복음서의 성격과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알고 복음서를 읽어야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방금 향이자매가 질문한 내용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좀 본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율법에서는 유대인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의 품에 안긴 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면 정말 갓난 아기일 때 할례를 받은 거네요. 특별히 8일째에 할례를 받은 이유가 있나요?
왜 8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8이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8이 상징하는 의미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각각의 나라마다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북조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조선에서는 숫자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겨요.
네, 그렇죠.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한자로 죽을 사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진짜 숫자 4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조선 사람들은 숫자 4를 이야기하면 바로 죽음을 떠올리면서 불길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8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경에서 8은 완전수인 7에다가 2를 더한 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재생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을 보내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던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할례 자체가 아니고 자, 우리 몇 구절 좀 더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24절을 보니 여기에서도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고 있죠. 자, 이때 제물로 무엇을 드렸다고 하고 있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비둘기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에서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형편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앞에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구절들 22절 또 24절 27절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혹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나요?
혹시 율법 아닌가요? 계속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성전에 방문하시고 또 율법에 따라 움직이시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라 자매가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를 통틀어서 총 9번이 나오는데 그중 2장 22절에서 40절 사이에만 5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군데에 몰려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게요. 뭘 말하기 위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향의 자매가 질문한 이 질문의 답 안에 교회사에서 누가복음이 담당하는 역할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사에서 누가복음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자,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가 어떤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아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구약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었어요. 즉, 마태복음은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이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도 교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른 이유로 율법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마태복음이 구약과 예수님의 연결성을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구약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목사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군요.
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왔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누가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뿌리를 알려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 느끼기에 기독교는 굉장히 낯선 종교였어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사회는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다신론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또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새로운 종교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 그랬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종교 또 새로운 철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주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필요합니다.
전통성과 역사성이라는 건 뭔가요?
그 종교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또 그 내용이 변함없이 일관되어 있는가를 일컬어서 전통성 그리고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권위가 생기게 되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당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접하게 된 이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출처는 어디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추적하였는데 그러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젊은 유대인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활동하던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신 이후 뭐 고작해야 30년에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신진 종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전통성에 의한 권위가 생기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오래돼야 전통성이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구약의 율법에 따라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약과 예수님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약과 예수님 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하나의 역사로 묶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의 창조부터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하는 어떠한 장소가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5절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시몬은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는지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므온이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아,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그리고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시므온이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글쎄요. 바로 시므온이 죽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므온은 경건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켜왔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성전을 확장시켜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시는구나.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전이 처음 건축되었을 때부터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곳에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으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자,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냐이다 하니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시몬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건축물로 존재하는 성전이 확장되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만민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즉 이제는 건축물로 된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온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걸 시므온이 밝히고 있는 거죠? 누가가 왜 시므온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이유로 누가에게 있어서 시므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히나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왜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그러한 과정을 많은 이들이 지켜봤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곳에 직접 방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었고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네요.
네, 그렇죠. 이에 누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강요받고 또 잘못된 믿음을 전달받은 이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로 시므온의 존재와 그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직접 나와야만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의 존재와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져요. 과거의 성전 시대를 묵묵히 지켜오다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매년 유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였고 유대인의 나이로 성인이 되는 12살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모든 전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자,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고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로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다고 하고 있죠?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12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다른 이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마리아가 왜 여기 남아서 우리를 놀라게 했냐라고 나무랐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기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있어야 라고 하는 말에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에이미의 다른 의미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다시 번역해보면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줄을 또는 내가 아버지의 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성전이 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50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누구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아무나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라담의 말처럼 우리 또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북초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보고 함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라담은 어땠나요?
제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누구나, 그러니까 사라, 향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고 정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성전 예전에는 성전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네.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어쩌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그렇죠. 예배할 네.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종료시키시고 본인이 직접 성전 되셔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아멘.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향이 자매는 어땠나요?
초대교회가 생길 당시에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제자들이 대단하고 그것들을 또 이방인인 저까지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누가를 통하여서 구약과 또 초대교회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전체 교회의 역사 안에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약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러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취하며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